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약성경 1052페이지요.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긴밀한 상태에 있던 초기 이스라엘의 순수한 시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중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나라든지 고유의 민족 신으로 섬겨왔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샤머니즘적인 것이죠. 뭐 무속신앙 같은 것. 뭐 이런 것들, 어떤 신을 섬기든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일괄되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느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 무익한 11절에 다시 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즉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 무익한 것이 나오는데 원어로 따지면은 벨로요일이라 해가지고 언어적 유인데요. 이거는 바알을 상징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뭡니까? 황소고요. 황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으로 만든 신이죠. 그 소, 황소를 상징, 풍요와 그 다음에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익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죄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즉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즉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방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거나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웅덩이에 석회를 바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석회의 균열이 생겨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결국 터져버리고 말, 다시 말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긴 사실을 말합니다. 두 가지 제약이 뭡니까? 결국 첫 번째 제약은 자신들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한 물은 생존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물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지혜로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뭡니까? 미련한 것이 되는 거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만물의 창조 가운데 감춰지는 비밀 중에 하나죠. 물은 생수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우주만물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물만을 말씀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여호와의 구원이나 혹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비유된 예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 몇 군데를 찾아보죠. 레위기로 가서 보시죠.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구약성경 166페이지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문둥병에 대한 규례인데 여기도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를 정결케 하는 물에 몸을 씻으라.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또 넘어가서 볼까요? 민수기 가서 보죠. 민수기 19장 17절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229페이지요. 구약성경 19장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물로 정결케 하는 부정한 자에 대한 정결케 하는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 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데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죠? 물입니다. 물. 하나님은 이 결례 절차, 정결케 하는 결례 절차에 반드시 생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흐르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마임하임 해가지고 생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의 이런 그림자적인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실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과 그 다음에 부정한 자들을 뭘로 했다고요? 물로써 정결했습니다.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나 보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촌에서 열 문둥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문둥이를 구약에는 문둥이를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등장했던 게 뭐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둥병의 정결케 하는 결례 절차에는 생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생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레위기나 민수기는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규례란 말이에요. 문둥병과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에게 그 정결케 하는 규례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냥 깨끗이 그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만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 확인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물론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 왔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지만 그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한 데 필요한 생수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주님 자신이 바로 생수이기 때문에 열 문둥이를 깨끗케 한 일은 율법이 완성된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생수로 뭡니까?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늘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늘 정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죠?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그림자적인 이야기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같은 이 호통이면서 참 탄식 같은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참신이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을 바꾸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은 참신을 섬긴다면서도 그 참신을 무익한 것과 우상과 바꿔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악이죠.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과 터진 웅덩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십니다. 그것과 터진 웅덩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 7절부터 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은 두 가지 물을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시는 이 물. 예? 아까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그것과 뭐가 대조했어요? 터진 웅덩이가 대조됐잖아요.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가 대조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13절 14절에서 대조되는 게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까 읽은 예레미야에서 뭐가 되죠? 생수의 근원인 생수가 되는 거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목마르는 이 물은 분명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이야기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지금은 웅덩이를 판단 표현 안 하지만 뭘 갖고 다닌다고요? 다 물동이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기도를 하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며 그것은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둬두지 못하는 웅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그러면 그 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 물을 먹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채워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채우면 만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물을 먹는 자는 채우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다섯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것을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 암만 채우려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에 대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1078페이지요.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됐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흙에 기록된다. 흙에. 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의 희망의 근거로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은 스스로 그 희망의 근거를 무너뜨리며 또 언약을 거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흙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버린 자는 결코 참된 영예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그 이름이 몽땅 지워지고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뭐와 대조가 되느냐? 빌립보서로 가서 보시죠. 흙에 기록된 게 뭔지 알죠? 흙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바람만 불면은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 자들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신들의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와 대조되는 게 빌립보서 4장입니다. 흙에 기록된 것과 대조되는 거요.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에 있느냐? 흙에 기록됐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생명책에 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를 배우지만 마게도냐 사람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연보에 동참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진 게 그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가난도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연보를 해요. 그냥 해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심해 주나. 또 심해 지나도록 그냥 해? 안 해요. 부탁을 했대요. 우리도 참여해달라고. 야 이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죠. 생명책에 아주 굵은 글씨로 써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버리는 자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는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은 날아가니까요.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것들이라면 어떤 불의 공력의 시험,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하리니 물풀 집으로 풀과 나무와 집으로 만들어진 공력은 다 불살라지지만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공력은 뭐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 바람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예요? 조금만 장수가 나고 비가 나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흙에 새겨진 이름은 없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은 자들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집을 잘 지어서 자랑인가요? 아니죠. 뭐가 자랑이죠? 반석이 자랑인 거예요. 반석이. 집을 아무리 떡벌어지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야 소용이 없어요. 자, 반석은 이게 초가집이든 뭐 기와집이든 아파트든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라고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사십니까? 혹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막아버리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잘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받을 칭찬이나 박수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과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살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어리석게 우리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막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그 생수가 흘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맨 처음 찬양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천억을 모은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한테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억을 모았어요. 1, 0, 0, 0, 억 써놨습니다. 잔수성가에서 천억을 번 그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재산만 순수 통장에 있는 돈만 천억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모여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강사가 들어와서 칠판에 천억을 써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영, 열심,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 관리라고 했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 뭐라고 그랬죠? 인간들과의 관계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일이죠. 천억이면 동그라미 세 개 맨 앞에 일이 하나니까 일. 일은 뭐라고 적었다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동그라미가 뒤에 쭉 써 있어도 앞에 일이 안 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게 그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모아놔도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일. 믿음이 없으면 빵이다. 이게 저희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여름 수련회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프로그램 재밌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찬양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번 수련회 정말 수련회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재미와 어떤 마지못해서 직분 때문에 참상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봐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집회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 예원교회 전교인 학예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금요 기도에 모여서 주 앞에 여름 수련회 앞두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원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재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이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맡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재미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신이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오늘도 목마른 심령 가운데 언제나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던 하셨던 것처럼 예원의 모든 체들이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가운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하셨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하셨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오니 아버지 예원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주저주저 하며 아직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준비하고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아버지 진정 일남성교의 주관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순서 순서를 맡은 자들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능을 따라 자신의 힘으로 재밌게 하려고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경과 하나님의 간섭함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맡은 자들이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아름답게 응답을 받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하나님의 참견과 간섭하심이 아름답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중고등부 또 여름 수련회 같이 하지만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들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성,